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아 진짜 이제 금방 봄이 왔어요. 이렇게 담소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5월도 아흘이나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권리 장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시대 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면서 몇 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헌법에다가 새롭게 27개 조가 추가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27개 중 처음 10개 조를 권리 장전이라 부르고 뒤에 17개 조를 수정 헌법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새롭게 추가된 27개의 조항 중 앞에 10개 조에 해당하는 권리 장전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17개 조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미국 초기 헌법에서는 권력 분립, 연방 정부, 주와 같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면 권리 장전, 즉 새롭게 추가된 제1조부터 10조에서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수정 헌법 제11조부터 27조는 초기 헌법 그리고 권리 장전과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혹시 다를지 궁금하네요.
미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1787년인데요. 이후 1789년에 새롭게 10개 조가 추가되고요. 1795년부터 1992년까지 점차적으로 17개 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이 17개 조를 모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주요 조항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헌법 제11조는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12조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방식, 선거인 구성, 당선 규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3조인데요. 방송원님께서 수정헌법 제13조 제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역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가나라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면 과거 우리나라의 노비를 말하는 거죠?
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재물로 취급되어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공동체를 보유하지 못한 자를 노예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고 법적으로 혼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야말로 전근대적인 제도 아닌가요? 당시 미국은 헌법을 제정했고 그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근대적이고 발전된 나라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노예제가 계속 존재했다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노예제는 그 자체로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이 수정헌법 제13조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도의 공식적인 폐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1865년의 일입니다. 노예제도가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1833년에 프랑스에서는 1848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노예제가 폐지되는 그런 추세였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노예와 비슷한 노비라는 신분계층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1833년, 프랑스가 1848년, 미국이 1865년에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는데요. 방송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언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을 것 같나요?
노비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1890년대 후반에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노비제도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1910년도 초반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완전 식민지가 되잖아요. 36년 동안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남북 전체 주민들이 일본의 노예나 노비나 똑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895년 갑오개혁 때의 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나라들과 같이 19세기에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1895년에 노비제도가 폐지됐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서 많이 뒤처져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 귀화한 사람, 미국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제14조 1절을 듣다 보니까 미국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1868년에 만들어진 이 제14조에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있고 모든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의 평등, 법 앞에 자유를 잘 보여주는 조항인데요. 사실 이 조항은 노예 출신인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기존의 노예들이 대부분 흑인이었다는 건가요?
네, 노예들은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의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흑인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만연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수정헌법 제14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흑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미국 헌법 아래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흑인 노예라는 것은 16세기부터 19세기 유럽인과 미국인에 의해서 아프리카로부터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이제 흑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다음 수정헌법 제15조에서 나오는데요. 방송원님께서 1870년에 만들어진 제15조 제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5조도 제14조와 같이 흑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흑인에게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인 역시 미국의 시민이니까 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죠. 1865년에 추가된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 폐지, 1868년에 추가된 제14조 미국 시민의 권리 규정, 1870년에 추가된 제15조 흑인의 참정권 규정. 이 세 가지 조항은 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정된 조항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1890년 미국 루지애나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혈통으로 볼 때 8분의 7은 백인, 8분의 1은 흑인인 호머 플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열차에 탄 호머 플래시가 백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헌법에선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각 주들은 이 헌법을 따라야 하고 열차를 흑인 칸, 백인 칸으로 나누는 것은 엄연한 차별인 것 같아요.
사실 당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짐크로법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종에 따른 분리를 인정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 화장실, 식당 등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 격리했다는 것인데요. 열차의 백인 칸에 앉아서 체포된 호머 플래시는 법정 투쟁을 벌였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흑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네요.
1896년 대법원에서는 루지애나주가 호머 플래시를 체포한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루지애나주의 선을 들어준 거네요.
네. 대법원에서는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이 흑인에 대한 차별, 흑인의 열등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흑백 인종 분리가 더욱 공공연해졌을 것 같네요.
네. 이 때문에 분리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데요. 이 말은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 같은데요.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자격을 차별 없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흑인과 백인을 분리는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차별을 하지 않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분리와 평등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쓴다는 것도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1896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1954년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무려 5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네요.
네. 1954년에 교육시설에 있어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흑인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버스를 타고 험한 길을 지나 저 멀리 있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그곳은 백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리버 브라운은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법원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공공교육 분야에서 불리한 교육시설은 본래부터 불평등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먼 곳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면 정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가 먼 학교를 가는 것이 저도 제가 흑인 자녀를 두었다면 저도 그렇게 법원에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나왔는데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종을 차별하고 분리를 넣기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뭐 얼굴이 까만 흑인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지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참 불공평했구나. 그때 당시 나온 판결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인종차별은 지금 미국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인종차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16조는 소득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고 제17조는 상원의원의 선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8조는 금주법인데요. 술의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아, 이제 금주법이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남성분들이 북한 남성들이죠. 정말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이 갑자기 의문표를 달 것 같아요. 아니, 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했지? 예.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음주 남용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이나 사회적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 그리고 술을 제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항은 결국 폐지하게 되죠. 지금 보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이 조항은 훗날 폐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정헌법 제19조 제1절을 방송원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9조는 여성의 참정권, 선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네, 이러한 남녀 차별 역시 역사가 꽤 깊은데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고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하고 여성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대변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오랫동안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꾸준히 여성 해방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이렇게 그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남녀 평등권 이런 얘기는 저희가 북한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북한도 1958년에 남녀 평등권을 내놨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법으로만 제정됐지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다른 나라, 정확히는 미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옛날부터 존재해 있었구나. 북한도 역시 예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 수정헌법 제20조는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고 제21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18조 금주법 있잖아요.
네.
그것을 폐기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2조는 대통령의 임기 규정, 제23조는 콜롬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제24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 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26조는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제27조는 의원의 급여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날은 수정헌법 17개 조에는 국민의 인권, 평등권, 시민권,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고루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노비 폐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서도 그걸 폐지 제도를 했지만 그것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폐지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흑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을 법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흑인 학교, 백인 학교를 갈라놓고 그게 차별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법으로만 있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미국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미국 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